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환상, 계시, 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흔히 구약의 묵시록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뜻을 정하여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을 이렇게 비롯하여서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자기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 중 얼마를 이제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 앞에 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게 이제 다니엘서고, 특히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고대 전쟁에서 그들의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 그러면 자기 신이 이긴 거예요. 졌다 그러면 자기 신들이 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 그 말은 자기 신이 이겼고 이제 이스라엘 신이 져서 포로로 잡혀온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2절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세력이 세가지고 그들이 이겨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얼마를 그들에게 넘기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흥 강국 이 바벨론과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기물들을 다 가져갔다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성전을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몇 군데를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여호야김 3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지 3년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포악을 행하고 막 그런 일을 계속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어떤 포악한 일을 행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좀 길지만 13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치라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암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네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 일꾼들을 고용했으면서도 그들을 품삯도 주지 않냐고 착취하고 이런 악행을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9절을 보니까 이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의 악행은 그냥 백성들에게 그런 포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태워버렸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또 엘라단과 들라야가 그 머리가 왕께 두루마리를 부사리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루마리 책을 찢어버렸다. 성경책을 찢었다. 그 당시 두루마리는 성경책이니까. 이 성경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또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책을 찢었으니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하는 이 여호야김의 악행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2절에 주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넘기셨어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넘기셨다. 왜 심판하십니까?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런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삶이 무너지는 나라,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찢겨지는 그 나라,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을 찢지 않냐고 성경을 찢어버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 성전이 거기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기명들이 이렇게 탈취당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기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유다를 벌하심은 마치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빼앗김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김 당한 것이 아니라고 사무엘상 이제 4장, 5장, 6장 쭉 보잖아요. 거기 다곤 신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고 답을 다곤 신을 무너뜨려서 목과 팔, 다리를 끊어버리고 몸뚱이만 남게 하고 또 가드와 아스돗의 막 악종 이렇게 질병이 돌아나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실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신앙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신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대국, 곧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만사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죠. 주께서 넘기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패권 뭐 다툼하고 뭐 힘 자랑하고 겨누고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또 힘 자랑하고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아무리 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정부가 어떻게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이 뒤에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와 같이 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기명들을 가져간 느부갓네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합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큰 나무다 보니까 새들이 오고 그 밑에 또 짐승들이 와서 쉬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싹둑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짐승들도 싹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 삶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직접 보여줍니다. 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당신이 곧 쫓겨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이 권한을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다니엘이 그 꿈처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뜻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을 경험한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지금 1장에 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인재들을 데려간 그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사로잡힌 것 같이 그렇게 가서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위협을 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라,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라,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라 라고 늘 압박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 바벨론 가운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로잡혀갔다, 그 말은 세상 가운데, 그 한거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8절 자 있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응답하셨냐면 9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그 말은 내가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쟁에 뒤처질 수 있고 또한 뭔가 손해볼 수 있고 그런 위험 가운데,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바벨론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우리가 작정하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바벨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가를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가는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 힘이 없는 포로로 잡혀온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바벨론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엄청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세상 만사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은 그 꿈이죠. 금과 은과 녹과 동과 그 철, 이걸로 된 신상을 깨뜨리는 그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환상인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 달린 짐승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요 네 제국을 쭉 미리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5절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가 참회 아주 단순한 한 단어이지만 이 때가 참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엄청난 역사를 친히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이유는 나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이 11월 1일 마중물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지금도 손으로 붙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영광 돌리시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